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하루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약 5만 3천 명, 현재 누적 확진자는 26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많은 주가 추가 경제 재가동 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기로 했고, 뉴욕시도 다음 주부터 재개하려던 실내 식당 영업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에서는 어제 하루 최다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감염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찬성한다면서 마스크를 거부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많은 사람이 밀집된 곳에 있다면 자신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07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약 3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268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영국, 페루와 칠레가 각각 28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51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보고된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60%를 차지한다면서 최근 감염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표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홍콩의 무역 특혜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치안부대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홍콩인들을 이미 포위하고 있다면서 홍콩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이외 거주자들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게 돼 있다면서 미국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모든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미국이 무역과 관련한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의 거주권을 연장하고 그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대표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훅 대표는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로부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훅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금수 조치를 연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중동 국가들은 안보리의 관련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물질 저장 의심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제 실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찬성은 78%인 반면 반대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투표 출구조사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도 개헌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올해 1월 제안한 개헌안은 오는 2024년에 자신에 대한 임기 제한을 0으로 수정해 그 시점부터 6년 임기를 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헌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옥광산에서 오늘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1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날 현지 소방청을 인용해 북부 카친주의 흑박한테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11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두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도 1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미구미의 부친 사망을 애도하는 서한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는 새벽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두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두 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한 명도 입국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나마 늘어난 겁니다. 지난 해는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특히 2017년에는 단 한 명에 그치며 2018년에는 6명이 입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을 거쳐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면 봉쇄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 취재 결과 지난 1월 10대 탈북민 한 명이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며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정착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으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가 불과 1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루트가 전면 봉쇄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가 모두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통일부가 분기별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320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96%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135명이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탈북민 입국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꼽았습니다.
12명으로 급감한 것은 보다 뭐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 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이 막힌 데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루트 또한 봉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던 탈북자들 중에서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동하지 못했고 또 제3국에도 국경이 봉쇄되면서 예전보다 국경 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탈북자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지금 3개월째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김 사무국장은 태국 북부 지역 이민국에 탈북민들이 수십 명 체류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방콕으로 가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면서 중국 내 이동은 수월해졌지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힌 탓에 앞으로도 이 같은 병목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나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2분기 탈북민 규모의 감소폭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내 이동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려는 북한 주민들의 시도 자체가 줄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worrisome because it means people in North Korea who may desire to leave because certainly the situation in North
매달 한국 내 탈북민들과 인터뷰 조사를 벌이고 있는 폴슨 소장은 생활고 때문에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탈북민 감소는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400명에서 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도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탈북하는 생존형 탈북에서 가족 중 한 명 정도만 한국으로 탈북해 생활비를 송금하는 생활형 탈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90년대처럼 생존 때문에 탈북하지는 않거든요. 굶어 죽을까 봐 탈북자 그게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활형 탈북이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대 이후는 그러니까 그게 생존형 탈북하고 생활형 탈북하고 좀 구별해서 봐야 되고 생존형보다는 생활형 탈북자는 전체 숫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희태 사무국장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북한 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탈북을 해야 할 경제적 동기가 약화된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의 사망을 애도하는 서한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이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출 운동에 앞장섰다가 최근 노환으로 사망한 요코타 시게루 씨의 부인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나와 아내 멜라니아는 당신의 남편 시게루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게루 씨 부부를 만난 것이 큰 영광이었다면서 딸 메구미와 재회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한다는 두 사람의 불굴의 결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일본과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들인 다쿠야 씨와 데스야 씨와 함께 메구미를 집으로 데려오는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에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딸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시게루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행정부 고위관리가 냈던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위관리는 우리는 시게루 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다며 수년간 그와 그의 가족은 그의 딸과 같이 납치된 일본인을 석방하기 위해 지치지 않게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북한이 모든 납북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 납북자 아리모토 게이코의 부친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에게 편지를 보내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두 번의 일본 방문 때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 씨가 속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면담했습니다. 2019년 5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 문제는 매우 슬픈 얘기라며 납북 문제는 항상 내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납북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I met for the second time with a group of Japanese families who have suffered the unthinkable heartbreak of having their loved ones abducted b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ime Minister Abe, we'll work together very closely and see if we can bring them back to Japan where they want to be.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간첩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본 해변에서 13세 소녀를 납치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함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8명이 숨지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 전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혔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측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세위훈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Domestic challenge caused by coronavirus, which has triggered huge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ssue of social justice and racial justice. In this environment, simply no space.
윤 전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실업사태와 경제 악화,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재선을 앞두고 국내 문제를 둘러싼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전개된 이런 환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끼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또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make any concessions that Trump could trumpet as a victory for him, and he, you know, just the fact of meeting with Kim Jong Un is now stale. So there's no benefit in it to.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new about a U.S. position on what the North needs to do, nor have I heard anything new from the North about what they think they have already done. Why the North would want to get into a situation of partial compromise with someone who's going to disappear.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뭔가 새로운 것을 듣거나 북한이 이미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이 5개월 뒤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과 왜 대화하려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미 대선 전까지는 큰 도발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며 지켜볼 것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선거 이전에는 대미협상의 지렛대를 키우고 차기 대통령과 뭔가를 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lculated that elections, they are better off doing something after the election, that is building leverage before the election so that they are better.
반면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국내 도전 과제를 덮을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도 그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rump saying to Pompeo, have Biegun go out and see what he can get. See if he can get a deal I can announce with pride.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비건 부장관에게 북한으로부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파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중 미북 접촉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표는 비건 부장관과 북한 측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인 비건 부장관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 해법과 다른 것을 제공할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인 부분적 조치를 취하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고 남북관계에도 다시 긴장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전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상황이 악화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첫 가늠자입니다. 관건은 훈련 규모와 성격인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를 밝혔습니다.
This means tough, realistic training during the day and at night, on the ground and in the air. We must always be ready to fight tonight.
강도 높고 실질적인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하며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반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난해에는 병력 가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 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도 훈련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위해 연합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와중에 대규모 연합훈련이 불러올 북한의 반발이 한국 측엔 큰 부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시위로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전략 무기, 핵 억제력 강화 등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방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 만큼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항의를 시작으로 통신선 차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공세를 강화하며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했지만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 향배도 올 하반기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보건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한이 남북관계를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불순한 제의라서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에 손을 잡을지 분명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 대화가 전격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일단 온도 차이가 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11월 미 대선 전에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unlikely between now and the US election.
이튿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 AP통신이 전격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10월 깜짝 선물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시간도 없다는 분석인데 반면 지지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막판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치러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대북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미국 측과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에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회담에서 미 대선 이전에 미북 간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북 대화는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과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지난달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 본부장이 최근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남북과 미북이 같이 가야 된다며 두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추진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태라며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미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 일각에서 미한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 본부장의 방미 시 미 측과 그런 좀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가 늘었다고 워싱턴의 민간 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1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 나라가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 더 늘어난 것입니다. 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총 62개 나라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 나라가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ISIS는 밝혔습니다. ISIS는 군사와 사업,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부문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들을 명시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 나라가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 나라가 사업 금융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독일, 온드라스 등 17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마샬제도, 파나마, 바누아투 등 17개 나라는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 한국, 베트남 등 21개 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5개 부문 가운데 군사 부문은 위반 국가 수가 전년도 15개 나라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ISIS는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의 수출 부문으로 13개 나라에서 2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석탄의 불법 운송을 도와주는 한편 석탄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SIS는 적발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가운데 많은 경우 보다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UN 제재와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전년도 대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옌벤이 위치하고 있는 지린성과 무역 감소폭이 랴오닝성 등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과 중국이 무역을 통해 거래한 금액은 3억 1,388만 달러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10억 2,631만 달러와 비교할 때 7억 달러 이상 혹은 약 70% 감소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북중 무역 급감 상황 속에서 특별히 더 주목되는 건 각 성별 무역 감소폭입니다. 특히 옌벤 조선족 자치주 등이 위치한 지린성과 북한사의 무역 감소폭이 단둥 등이 있는 랴오닝성과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큰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무역 감소로 인해 랴오닝성은 올해 1월에서 5월 무역 총액이 약 1억 4,480만 달러로 전년도 3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린성은 올해 2,90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억 6,602만 달러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전체 성 중 지린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입니다. 이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6,100만 달러로 랴오닝성의 1,953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962만 달러, 그리고 랴오닝성은 644만 달러로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두 나라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3월과 4월만을 놓고 본다면 랴오닝성으로의 수출액이 지린성을 앞질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구의 가공 등 중국의 물건을 대신 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이 지린성에 더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large Korean populations, Jilin especially. So over time they've developed a lot of little factorie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And these have been
지린성 옌벤 지역에는 조선족 인구가 많으며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작은 공장을 가동시키는 형태의 개인 사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문을 닫은 이후 이런 형태의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린성과 북한의 무역도 크게 감소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과 중국 무역에서 여과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과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은 비제재품인 손목시계와 가발, 신발 등을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여괴 가공을 통한 대중 수출액은 8,271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약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괴 가공 비중이 약 20%로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무역 형태인 국경 무역이 가장 많은 무역 형태가 됐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여괴 가공 무역의 감소와는 별도로 육로 통행만이 가능한 지린성과 달리 랴오닝성은 달엔항을 통한 선박 무역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드러난 북중 무역 사이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가속화된 2018년 이후 대중 수출을 크게 줄였지만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중 수입의 감소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 9,5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9억 3,100만 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입품 대부분은 공업용 플라스틱과 전력 등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이 수입해오던 곡물과 설탕,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5월 들어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이 다시 수입품 목록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예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핀란드의 비정부 기구가 미화 약 27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핀란드의 비정부 기구인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승인서원에서 이 단체가 신청한 24만 600유로, 미화 약 27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의 대북 반출과 운영비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올 하반기에 북한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등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 단체가 지난달 15일자로 제출한 제재 면제 요청을 근무일 기준 7일 만인 지난달 24일 승인했습니다.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인 12월 24일까지 대북 지원품 전달과 서비스 제공을 마쳐야 합니다. 이 단체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될 약 27만 달러 상당의 제재 면제 요청 품목과 운영비에 관한 세부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외부에서 쓰이는 비용을 따로 책정하면서 11만 7,600유로, 약 13만 2천 달러가 인건비, 물품, 금회 등으로 북한 외부에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콩 구입, 중국에서의 물품 조달, 감시, 법적 자문, 그리고 물자 운송 비용 등에 4만 8천 유로, 약 5만 4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반입될 노트북과 휴대폰 두 대의 구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쓰이는 비용은 12만 3천 유로, 약 13만 8천 달러로 차량 구입 혹은 대여,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40%가 해외 파견 현지 직원 인건비와 파견 직원을 위한 아파트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이 단체는 사무소 대표와 지원 코디네이터를 6개월, 교육 분야 고문을 2개월 동안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며 현지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000유로, 약 13,500달러가 학습 자료, 교사 연수,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쓰입니다. 이 밖에 대북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에 6,000유로, 약 6,70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핀란드교의 원조기구의 요니 헨베르그 대표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과거에 북한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현재 준비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헨베르그 대표는 황해북도 내 린산군과 평산군에 있는 취약계층의 초등학생이 주요 수혜자로 7세에서 12세까지 13,000명 이상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인도적 필요와 원칙에 기반해 일하는 인도주의 단체라며 이번 대북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헨베르그 대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평가 임무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른 인도주의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헨베르그 대표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지체 없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제재 면제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의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핀란드 최대 국제 원조단체입니다. 1947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13개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북한은 현재 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단체는 핀란드 외무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시민보호위원회 등이 최대 규모의 자금 제공자라고 밝혔습니다. 후에뉴스 지다 켬입니다.
북한 등 8개 나라에서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제기독교 박해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다른 국제단체들도 북한에서 기독교 순교가 옛날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이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집에서 북한을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 양산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의 날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기독교를 전파하다 숨진 날로 기독교 단체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를 믿거나 전파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현대판 순교자라는 항목에서 북한 외에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리비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처형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잔혹하다며 탈북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사례들을 전하며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14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며 전체 25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윌리엄 스타크 아시아 국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순교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북한과 같은 곳에서 순교는 현실이라며 이런 실질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크 국장은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며 당국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개별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음지로 몰린 상황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도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기독교 순교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약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교신할 수 없어 기독교 순교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즈는 그러나 신앙을 위해 북한에서 값비싼 희생을 치른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굳게 닫힌 국경 뒤로 기도가 전해져 북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픈도어즈는 올해 발표한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았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이날 이메일에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발각될 경우 수용소로 끌려간다며 최소한 5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현재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등 여러 나라 기독교 순교자들의 희생은 중요한 신앙의 표본이라며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각자의 마을과 도시, 세계에서 신앙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순교자의 소리 한국 지부는 지난해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순교자 차덕순을 추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선전용으로 제작한 영상에 등장하는 차덕순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믿고 북한에서 이를 전파하다 2005년에서 2010년 무렵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 단체는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다룬 책 그루터기가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7만여 명으로 추산하면서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김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루터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남은 그 나무에 남은 밑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과거에 한 37만 명 정도가 됐던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나고 또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박해를 받아서 소멸된 이후에 남은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7년 동안 그런 그루터기 신앙인 가족과 여러 자료를 분석하면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동기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물질주의와 풍요로움 때문에 많이 이제 쇠락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추방당하고 정말 고통과 아픔을 너무 많이 겪고 북한의 교인들도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어 가버렸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변화받아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한의 과거 기독교인이 37만 명에 달했다고 하셨는데 북한 당국은 유엔에 1만 5천여 명의 북한 신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인이 줄은 건가요?
뭐 북한의 혹독한 압박이고 탄압이죠. 주로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탄압을 하긴 하나 한 부류는 이제 직결 처형 푸억 이런 형태고 다수는 이제 추방이죠. 함경북도 지방으로 대대적인 추방.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은 추방 당하지도 않고 투옥되지 않은 그냥 일반 감춰진 사람들은 그냥 잠적해버린 사람들로 많습니다.
그런 혹독한 탄압 상황 속에 살아남은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3대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에게 이 신앙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가족에게 그 한마디도 전해줄 수 없는 정말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정들이 이제 자녀들의 얘기를 해주는 성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가정은 이제 어렸을 때 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 가정들도 있기는 하죠.
네, 북한 내 기독교인 수를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여러 성교회도 만나보고 제 나름 또 평가도 해보면서 한 7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 아니고 여러 자료들 근거로 해서 어떤 대략적인 추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12,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반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뭐 몇십만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구학적으로만 보면 한 70만 명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사라져서 뭐 어디 흔적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만 명이라는 것은 북한 안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루터기의 가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 7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탈북한 그루터기 신앙인 가족 10명을 심층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과거에 목사 가족 3명, 세 가족, 그다음에 장로 가족 네 가정, 평신도 가정 세 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직결 처형이 되신 분도 있고 58년도까지 그냥 살아계시다가 58년도에 체포돼서 68년도에 감옥에서 사망하신 그런 가족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방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뭐 58년도에 중앙당 집중지도 그 이후에 전체 가족 그 종교인들을 분류하니까 45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한 30여만 명 정도 됐겠죠. 20여만에서 30여만. 어쨌든 58년, 59년, 60년 그 즈음에 대대적인 추방이 이루어졌다는 것들도 열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확인이 되고요.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칠골교회, 또 봉수교회는 순수교회가 아닌 대외 선전용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루터기의 일부로 보시나요?
네, 북한에 협력했던 가정이 하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정은 그 손녀의 증언을 보니까 목사님이었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피아노도 그 가정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 곡조인가 피아노를 치고 그것이 이제 78년 79년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증언도 보면 그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여기에 동원되신 분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상에서 나타난 칠골교회, 봉수교회나 이런 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조금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불법인 북한 사회에서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전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이런 그룹 말고 주로 이제 이분들이 강조하는 신앙이 하늘 신앙이에요. 하늘 신앙.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약간 거기에 예수와 관련된 신앙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랫동안 2대, 3대째 이렇게 쭉 접촉 없이 내려온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늘을 대고 빌어라. 하늘은 너희들 하늘은 듣고 있다. 다른 한 흐름은 좀 이렇게 윤리적인 실천, 그 강조를 되게 많이 남을 도와줘.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흘러오는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대북 지원을 하거나 탈북민 돕는 단체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루터기 신앙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또 왜 그런가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궁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 신앙의 가치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찾아가고 가서 먹여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제 복음도 전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겠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이제 정말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부흥을 했으니 북녘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 심정으로서 좀 북한을 좀 섬기고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도 한편에 다 있죠.
한국에는 기독교인 천만 명을 비롯해 다양한 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르터기를 읽는 한국의 신앙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길 기대하십니까?
3대째 다 소멸돼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가족들,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아파했을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쫓고 좀 같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이데올로기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독재라는 그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구르터기를 어떻게 거기다 물을 주어서 살리고 싹이 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종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담은 책 구르터기를 펴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7월 2일 미국의 제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민권법안에 서명합니다. 이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폐지와 흑백 간의 고용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권법은 곧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노한 백인들이 흑인 교회를 불태우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한때 공권력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또 백인 단체들이 민권법에 반발해 인종차별 정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66년 7월 2일 16세기 프랑스의 대예언가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가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503년 프랑스 남부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는 몽펠리 대학에서 의학과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554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살롱에 정착해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사망을 포함해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져 예언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55년부터는 예언서 세기들을 펴내기 시작합니다. 사행시 형태로 쓰여진 이 예언서에는 이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이 예언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종 하루 전날 해가 떠도 나는 깨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예언을 남긴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대로 1566년 7월 2일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